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 인생 목표죠. 인생 방향이죠. 또 인생 방법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 일에 내 능력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인생의 답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가 0108 번호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걸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성령이죠. 청년 리더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치유 서밋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는데요.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은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교만이죠.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내가 뭔가 안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꾸 찾아봐야 되는 게 지금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점검해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 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6장 뭡니까? 내 피린 문화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까? 세상 문화, 세상 흐름 이거 따라가는 인생 아니냐. 자꾸 봐야죠. 이 속에 있으면은 응답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거든요. 자꾸 빗나가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따라가는 인생은 응답만 쏙쏙 피해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 배경에 있는 네피림 문화를 못 이기기 때문이죠. 네피림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창세기 11장, 결국 성공만 하면 된다. 결과지상주의잖아요. 성공지상주의잖아요. 세상은 여기 물들어 있거든요. 오만짓을 다 해도 되니까 대학만 잘 가라. 이것을 여러분은 배우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뭔 짓을 해도 괜찮으니까 입시만 성공해라 라는 것을 배웁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울지 몰라도 학원에서는 그렇게 배웁니다. 뭔 짓을 하든지 성공만 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 강사들을 통해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입시를 치러서 여러분은 대학생이 되었고 대학에서 그런 사상을 계속해서 들어왔고 세상이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직장 현장으로 또 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는 자리에 여러분이 같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열심히 뭔가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벨탑 쌓는 노동자도 있더라 라고 하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문제의 본질은 요겁니다.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거 깨트리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와 갈등과 여러 가지 교회 내부의 시험거리들 본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더라. 근데 이게 뒤집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아 너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의 위로. 전도자가 고린도 교회 갱신한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전도자의 기쁨. 그리고 온 현장을 살리는 헌신의 주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자에게 위로가 되는 인생, 전도자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역이 되는 응답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이 왔던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그때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하면서 어떤 선수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뭐 국가대표 박탈해 주십시오. 청원이 60만 명 들어왔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반대편 말을 들어봤느냐. 그냥 무조건 일단 한 사람은 잘못했고 한 사람은 잘했고 이쪽으로 이미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정말 없느냐. 우리는 몰라요. 근데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일단 판단하잖아. 그래놓고 나중에 밝혀져도 절대 인정 안 할걸. 왜냐하면 인지 부조화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기가 잘못한 것 확실히 해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상황을 억지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한국 사람들 그렇거든. 내내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옛날에 광우병 때문에 2008년쯤에 광우병 때문에 온갖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촛불 시위하고 막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그거 완전 뻥이었다는 거 알게 됐잖아. 그런데도 뭐라 하냐면은 아 나는 이 정부의 불통에 대해서 경고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부끄럽다는 얘기를 안 해. 반성한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시위 나섰던 사람들이 지금 그 한 자리씩 다 차지해버렸어요. 다시 정권 바뀌었다고. 되게 웃기는 일들이에요. 절대 안 바꾸는 거지. 절대 생각을 안 바꿉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진짜 분개해야 될 문제는 따로 있는데 온 국민이 하여튼 그 한 사람 죽이려고 분개하고 있어. 몰라. 어제 메달 따가지고 조금 여론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겪었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에베소에서 전도운동을 했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간 더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9장 뒤편에 보면 굉장히 많은 핍박 운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안에서 우상 장사하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때문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자기 우상 장사 생업이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저 바울 때문에 우리 에베소의 전통과 문화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 우리 에베소의 자랑스러운 정신이 무너지게 생겼다. 에베소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것은 저 아르테미스 여신 아니냐. 그 여신을 배신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되겠냐. 우리 에베소가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하니까 맞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공회당 막 이렇게 막 그 뭐 원형극장 여기에 모여가지고 바울 물러가라 뭐 이런 바울 타도 운동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서 60만 명이 악플을 달아도 그 사람 굉장히 힘들잖아.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안티 바울 운동, 바울 추방하자 이 운동을 하면서 악플 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 힘들었다. 거의 살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그 정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워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단 또 하나님의 시간표도 맞고 로마를 봐야 되니까 여기를 떠날 시간표가 됐구나 해가지고 바울이 일단 에베소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로아를 거쳐가지고 마게도냐 이쪽으로 다시 가는데 그 마음의 씁쓸함을 가득 안고 가는 과정에서 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 여기서 빠져나왔다. 갱신하고 있더라. 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울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됐든지. 너희의 소식을 들으니까 진짜 내가 그때 소망 없었고 내가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악플 수만 개 달려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진짜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가지고 나에게 위로를 회복시켜주시고 너희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시켜주셨다. 참으로 하나님은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내가 느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정욱 목사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외로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전기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딱 읽으면서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구나. 참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전도자의 위로가 되는 게 누구냐? 렘넌트 여러분이에요. 그때 전도자에게 마음의 소망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딱 굳게 서 있을 때 그게 소망이 돼요. 전도자의 위로가 되시고 전도자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여기로 변화됐느냐는 거죠. 비밀이 뭡니까? 열쇠가 뭡니까? 변화의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부분을 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뭘로 오해하느냐? 잘못한 것 반성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뉘우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뉘우치는 대상도 육신적인 죄예요. 뉘우치는 방법도 육신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회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다락방에서는 왜 회개를 강조하지 않느냐? 다락방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는다.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견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수준 가지고 회개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뭐냐? 자꾸 사람들이 회개라고 이야기하면은 종교관념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뭐 잘못했지? 뭐 잘못했지? 뭐 잘못했지? 그러니까 뉘우쳐라고 이런 식으로 회개를 악용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내가 먼저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고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한자말로. 그 인과응보 사상은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뭐냐? 벌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와 있는 축복은 뭐냐? 잘했다고 상 주는 겁니까? 맞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종교 수준에서 빨리 탈출해야 돼요. 회개라는 이야기도 전부 다 종교적으로 보고 있어. 육신적으로 뭐 잘했냐? 뭘 잘못했냐? 회개해라.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는 잘못 없다는 게 들어있어요. 너 회개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기는 깨끗하다, 자기는 깔끔하다,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지가 어떻게 선악을 판단합니까?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분간해가지고 판단합니까? 너는 이거 잘못했잖아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의 본질은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회개라는 말 잘 안 써요. 일부러. 왜? 하도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회개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느냐? 영접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 회개라는 말 속에는 돌아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돌아선다. 내가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꾼다라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죠? 나는 지금까지 마귀의 자녀로 살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돌아설 것이다. 나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꿀 것이다. 죄의 길에서 바꿔가지고 의의 길로 갈 것이다. 나는 지옥 가는 길 말고 천국 가는 길로 갈 것이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 말을 영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또 하나 회개의 본질이 있습니다. 회개는 뭐냐? 영접하면서 하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으로 돼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 한 번 하면 되잖아요. 한 번 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잘못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뭘 찾아내는 것이냐? 갱신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본질은 무엇이냐?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뭐냐? 나에게 되어지지 않고 있었던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뒤집는 거예요. 뭘로? 전도자의 삶 62가지로.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회개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회개에 성공한 거예요. 뭐 했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도록.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회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회개. 우리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자녀 됐고 이미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이 회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영혼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자꾸만 내가 내 주인,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도록. 그래서 나는 뭘로 가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전도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갱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치유로, 여기에서 서밋으로 가는 응답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사랑이다. 결국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사랑이다. 이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내 속에 누가 계시냐? 질그릇같이 연약한 내 속에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다. 연약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거 정체성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사방에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핍박을 당해도 거꾸로 핍박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뜸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나는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전도자의 고백이죠. 왜? 질그릇 같은 내 속에, 깨질 수밖에 없는 내 속에, 그러나 보배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정체성 가지고 어디로? 요 속으로. 날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삶 속으로, 날마다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 누리는 깊은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복음 누리는 바울이 들어갔던 깊은 기도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왜? 그 시간이 요거 하는 시간이니까. 진짜 회개하는 시간. 이걸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서 그리로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서밋으로 딱 들어가 버렸다고요. 하루에 10분, 하루에 1시간, 시간 많은 사람은, 시간 없는 사람은 하루에 30분, 시간 진짜 없는 사람은 하루 10분,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시간.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상관없구나.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거 누리는 거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오직 성령. 그래서 이 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왜 이 오직 성령을 누려야만 됩니까? 세상의 모습을 보라고요. 성공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꽤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하,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저는 보스턴 레드삭스 팀을, 야구팀을 응원하는데 보스턴 야구팀 응원하는 사람들의 단톡방이 있다니까? 싹 불신자예요. 그중에 이제 제가 목사니까 이래가지고 한 번씩 제가 글 쓰면 목사님 뭐 이러면서 막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뭐 이러면서 막 이런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래가지고 어제는 축구 리버풀 응원하는 사람들이 또 막 리버풀 화이팅 이래가지고 내가 옆에서 아 리버풀 화이팅 하십시오 뭐 이랬더니 반대쪽에서는 리버풀 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왔어. 목사님 교회 문 닫아야 되겠는데요 뭐 이러면서 막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님 줄 아는가 봐.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 사람들하고 막 같이 있는데 그 속에 돈 많은 사람 되게 많아. 왜 그걸 느끼냐면 할 일이 없이 전국을 다니면서 모든 경기를 다 보고 있어. 세상에 되게 희한한 사람. 야구 시즌에 야구장 돌아다니더니 분명히 어디 막 충청도 사람 같은데 서울에 나타나가지고 뭘 보고 고향에 나타나가지고 농구 보고 그 다음에 가더니 막 천안 가서 막 배구 보고 이번엔 평창 가가지고 평창에 살더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직접 사진 찍은 거 다 보여주고 돈이 꽤 많이 들 건데 싶은데 돈 많은가 봐. 그 정도 돈은 우습지도 않나 봐. 세상엔 돈 많은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쓸데없이 돈 많은 사람 나한테 주지. 그러니까 진짜 현장에 돈 많은 사람 많고요. 서울대 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 그죠? 좋은 대학 가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한 학교에 몇 명 가기 힘들잖아, 서울대학을. 그런데 현장 가보면 서울대 나온 사람 은근히 많아요. 그렇지 않냐? 현장 가보세요. 직장 가보세요. 막 서울대 나온 사람 되게 많아. 유학파 되게 많아. 희한하게도. 세상에 성공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 성공자 개인적으로 보면요. 실체 전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이런 성공자들하고 다르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배경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력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실력 가진 사람 만나보니까 야 나는 진짜 별것 아니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도 착각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은 똑똑하시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좀 있다. 안 그렇거든요. 이건 제가 겸손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현장 가보니까 알겠어. 진짜 똑똑한 사람 만나보니까 아 나는 정말 병신에 가까웠구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 이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그 밑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야. 나도 그래. 나도 그냥 도토리 A라니까. 여러분은 도토리 B. 그래가지고 별 차이 없어요. 대단하게 뭐 여기서는 아 목사님이 한양대학을 나왔대 뭐 이러면서 막 오 한양대 뭐 이러는데 가보세요 현장 가봐 똑똑한 사람 많다니까. 저는 지금 수능 문제를 보고 나서 깨달았는데 아 내가 그때 운이 좋았구나. 불신자 말로 내가 수능 칠 때 문제가 너무 쉬웠는데 내 머리는 거기에 특화된 머리였어. 쉬운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어내는데 내가 좋았던 거야. 지금 애들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아, 너무 어려워. 나 못 풀겠더라고. 할 수가 없어. 내 머리는 이 시대에 들어왔으면 쉽지 않았을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겸손한 거.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현장 가서 보니까 진짜 그래요. 나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런데 나는 무능하고 나는 배경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더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러 가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무능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 나는 나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이 나에게 최고 자랑이다. 왜?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요. 그래서 열쇠가 뭡니까? 나에게 무능, 배경, 가난 이런 모든 연약한 부분들 나의 약점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강점이 되고 나에게 오히려 응답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열쇠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게 될 것이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나는 내가 모자란 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너무 요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생겨서 봐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잘생겨가지고 목사님 얼굴 보러 가자 이러면서 부흥됐을 수도 있잖아.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얼굴이 많은 예를 들어서 정우성하고 좀 닮았다 이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즘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야? 내가 요즘 잘 모르겠다. 연예인이 관심이 없네. 남자 연예인이 내가 관심 가질 이유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렇지 박보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보검하고 쌍둥이 같더라고 뭐 이러면은 당장 막 줄 서가지고 교회 오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잖아. 진짜는 안 온다니까. 박보검 보러 온 인간들만 박보검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인간들만 오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을 사람만 오는 외모구나. 괜찮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나는 나의 부족한 것이 감사하다. 나의 모자란 것이 감사하다. 저는 서울대학교 가려고 했는데 못 갔잖아요. 너무 감사해. 제가 서울대를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메시지 하고 가면은 역시 저 목사님 서울대 나왔다더니 다르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또 그랬을 거야. 은근슬쩍 풍겼을 거야. 저 사람 어느 대학 나왔지? 이런 거 막 물어보는 사람한테 막 아니요, 뭐 저는 그렇게 막 공부 잘한 건 아니고요. 뭐 이러면서 막 아니 저 뭐 관악구에 있는 그냥 조그만 대학 나왔어요. 뭐 이러면서 이랬을 걸.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메시지 하다가 막. 제가 대학 때 관악구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요. 뭐 이러면서 하고 그랬을 거야. 그러면은 보니까 엘리트들 좀 만나봤는데요. 뭐 이러면서 하면 끝나고 나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면서 야 서울대학 나왔구나 그분이. 아 그래서 그렇지? 이러면서 막 할걸? 그리스도 안 나타나고 서울대만 나타날걸? 너무 감사해. 복음이 복음되도록 만드는데 나는 최적화된 조건을 갖고 있구나.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치유란 말이에요. 요 답을 가지는 거. 나는 오직 성령.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무기구나. 나의 부족함이 나의 한계가 나에게 와져 있는 모든 어려움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와 있는 오히려 특혜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이걸 보고 24 치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내가 24 치유를 받고 있으니까 내 삶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25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 스케줄은 24시밖에 없어요. 24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5시, 내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의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게 치유, 이게 서밋.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혹시 실패했습니까? 괜찮다. 왜? 그것은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청년 리더 수련회 때 그대로 하셨던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뒤에 녹취록 놔뒀거든요. 가져가세요. 뭐냐? 나에게 와 있는 실패? 실패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왕이 가지고 싶었던, 가지고 있었던 성공이 성공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왕 되지 않고 그냥 목동으로 있었다면, 농사꾼으로 있었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했던 그분이 대통령 안 됐으면 자살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찾아다니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라고 있었던 의식주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러 가신 것이냐? 그 성공 아닌 틀린 성공에 빠져서 고난당하고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25. 이것을 보고 선교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24. 치유 선교사. 25. 서밋 선교사.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4. 치유 선교사.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능력 없어도 된다고 이유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진짜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었던 것에 대한 복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사람들의 정권이 영원할까요? 아니거든요. 또 돌아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복수 당할걸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거기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이 성공인 것처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성공인 것처럼 듣고 있어. 세상의 신문에서는, 세상의 언론에서는 그게 성공이라고 자꾸 보도해주고 있어. 절대 속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장은 시급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숨기고 개인적으로 전부 포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 개인의 오래된 것들을 두고 사람들은 숨긴 채 포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만날 수밖에 없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장악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0%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취직을 한다. 취직을 해가지고 어떻게 버티다가 결국 희망퇴직을 한다. 희망퇴직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치킨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족발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치킨 플러스 족발로. 이렇게 간다니까? 이게 현장의 모습이라고요. 90% 사람들. 진짜 마음 아파요. 자영업자, 그게 문제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치킨 사업하시는 분, 치킨집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뭐, 그걸 보고 제가 미안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느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들 너무 고생하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전국의 치킨집들이 문을 엽니다. 호프집들 문을 엽니다.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문을 엽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몇 년 안 지나가지고 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청년 리더 수련 때 백운기 목사님 뭐라 했냐. 창업은 못하고 개업만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장 상태거든요. 마음 아파요.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어려워요. 90%는 안 되고 있고 10%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가라. 여러분에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문법, 성공의 방식 따라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따라가 봐야 결말은 그거거든요. 결말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 방법 따라가지 않죠. 오직 성령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세상을 치유하러 가는 겁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안 되는 것에 도전하는 24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안 되는 것에 24 하러 가라. 나에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두고 도전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절대 체험해라. 길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 안에 다 끝내, 30분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뭐냐, 나에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은 세상이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수준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보고 절대 체험.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게 절대 가능으로 뒤집어집니다. 그걸 누렸던 게 요셉이다. 그죠?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마리의 노예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현 형제가 지금 이제 휴가 나와 있잖아. 언제 들어갑니까? 수요일 날 들어가. 들어가면 또 이제 군대 가야 되잖아. 군 생활을 해야 되잖아. 군대가 좋아지긴 했어도 그래도 군대는 군대야. 그치? 앞으로 종원이 종원 뭐 군대 조만간 가신다고? 조만간 가신대요. 입대 안 돼. 구현아 어떻게 생각해? 불신자 같으면 아씨 나 같으면 자살할 걸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한다 이럴 때 군대는 군대야. 근데 희망을 가져. 종원이가 3월 5일날 입대한다고요? 3월 5일날 입대하면 언제 제대하지? 몰라. 날짜 정해져 있어. 모르지만 날짜는 정해져 있어. 확실합니다. 혹시 간첩 잡으면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런데 있죠.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희망이 있다니까. 요셉은 희망이 없어. 제대 날짜가 없다니까. 군 생활인데. 너희 우리한테는 휴가라도 있지. 요셉은 휴가도 없습니다. 휴가 받아봐야 갈 데도 없어. 그렇잖아. 그리고 휴가도 없지. 월급도 안 주지. 월급 요즘 막 몇십만 원 준다면서요. 월급도 없지. 그러면서 막 구타 폭언 이거 뭐 이거 가지고 막 찌를 수도 없지. 그런 군 생활을 제대 없이 한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게 요셉의 절대 불가능이었어. 근데 절대 불가능을 뒤집는 절대 체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야. 그걸 누리니까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 절대 가능의 현장이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걸 보러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됐다면요.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세상에 가장 안 되는 것에 도전 24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안 되는 것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24. 여기를 치유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 설명 못하죠? 62가지. 그렇다니까.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의 본질 뭡니까? 21가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답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응답하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근본 답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내 삶의 목표 보이잖아요. 천명, 소명, 사명. 이거 가지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당연, 필연, 절대. 이걸 가지고 내가 현장으로 들어가서 일심, 전심 지속하잖아요. 끝까지 하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응답을 주시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오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24, 25 영원으로 확장되죠.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게 영원으로 연결된다니까. 나는 지금 군생활을 하면서 삽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나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야. 내가 쓰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내 것으로,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으로 확장돼서 나와. 얼마나 이득입니까? 이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내 삶의 각인뿌리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보고 있었던 것, 내가 말하고 있었던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 모든 감정과 상태, 모든 배경이, 모든 근본적인 기준이, 틀이 싹 뒤집어지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복음이면 된다라는 것이 나의 근본으로 딱 와지는 거죠. 거기까지. 그게 21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5가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다. 뭡니까? 감사. 복음 누리는 감사. 계속 감사 누려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이 보이죠. 이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합니까? 유대인이 했던 7가지 능가하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화시키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7가지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9가지를 살려내는 겁니다. 나에게 와 있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9가지. 그래서 위, 아래, 옆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을 넓이, 높이, 깊이를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20가지 응답이 따라옵니다. 전도자의 삶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교회에서 가장 안 되고 있는 것. 여기에 도전하는 24로 가라. 자, 우리는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미 치유의 응답이 와 있어요. 여러분, 청년이고 청년들 중에서도 리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뭐냐?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니까. 복음 안에서 치유됐어요. 복음 안에서 서밋으로 가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고들어서 나와 세상과 교회 안 되고 있는 것에 도전해서 치유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25. 서밋 선교사로 가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청년 대학 와가지고 계속 하는 얘기가 이 부분이잖아요. 왜냐?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참 많거든. 속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 저는 이번 주에 막 현장 가가지고 청년지교회 하면서도 막 얘기하고 다락방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참 마음 아파요. 그 속상해. 그래서 중고등부 설교할 때보다 더 열을 많이 내고 있어.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내가 보니까 너무 마음 아파. 중고생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급식들은 급식 때는 그냥 수능만 보고 가면 돼. 사실 별로 막 맺힌 게 없어. 막 이래가지고 막 고민해봐야 뭐 이래가지고 막 그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좀 싸웠다 이 정도지. 급식들은 그렇다니까. 자기 인생의 무게를 느끼면서 고민을 막 한다 이런 거 잘 없잖아. 사실은 엄마 아빠 해주는 거 먹고 사는데 뭐 자기 주어진 과제는 대학 입시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물론 나름대로 고민 있지. 그렇죠. 물론 나름대로 갈등 있고 어려움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 있잖아요. 지금 대학생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인생의 무게 있잖아요. 중고생 때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중고생 때 고민했던 부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좀 색깔이 다르잖아요.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쉽지 않죠. 일단 여기 있는 이제 렘넌트 중에서는 이제 대학 입시를 두고 또 도전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이제 취직을 놓고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정규직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많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또 결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연애, 뭐 무슨 사람들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많은 부분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N4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라. 왜냐? 99% 속고 있어. 헤매고 있어. 현장 가보면.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고 그렇게 꿈꿨었던 현장인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99% 헤매고 있는 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뭐하러 들어가야 되느냐? 교회 살리는 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살리는 조직을 짜야 됩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라. 그죠? 돈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 걱정하지 마세요. 장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유하는 선교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밋 선교사로 어떻게 가느냐? 25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25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가 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서 세세무궁하도록 가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전 지역으로 파고드는 것인데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이걸 누리는 시간이 25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25 비밀을 가지고 서밋 운동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는 거죠. 세 가지로 서밋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전도의 문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청년 집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집사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헌신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살릴 수 있겠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하죠.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메시지를 준비한 게 없고 청년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 집사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대답을 했는데 교육자로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대답을 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전도의 문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전도문이다. 그러니까 청년 집사님들 포함해가지고 모든 여기 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무엇을 보면 되느냐. 기관 속의 전도의 문을 찾으면 됩니다. 모든 기관 살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구역을 전도의 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와 있는 교회 학교 렘넌트 부서 있잖아요. 내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가서 섬기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전도의 문이고 엄청난 발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닿는 대로 들어가서 거기를 살려내요. 찬양대 들어가가지고 찬양대 영적인 힘 줘가지고 딱 살려내요. 불신앙하는 분위기 다 꺾어버려요. 왜? 현장에 불신앙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제가 다 해봤잖아요. 교사 해봤죠. 찬양대 해봤죠. 다 해봤어요. 들어가 보면요. 곳곳에 불신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들어있어요. 꺾어버려요. 영적인 분위기를 확 바꿔버려. 믿음으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루 들어가는 겁니다. 저거는 내일 아니야.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지 말고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집사라는 직분을 결혼도 안 했는데 줬다니까.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에 눌리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개념을 딱 바꿔야 돼. 저도 솔직히 그랬거든요. 그때는 분위기가 한 30살 되면 이제 집사를 이제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내년에 31살이 된단 말이지. 이러니까 내가 걱정이 살살 되는 게 나보고 집사라고 부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했어. 대학 졸업반 때. 내가 내년에 집사 되면 어떡하지? 그때만 해도 집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노총각. 결혼에 실패했고 더 이상 결혼을 기다려줄 수 없기 때문에 직분을 준다. 뭐 이런 거였어요.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사 직분 받는다 그런 개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진 선생 뭐라고 해야 되지? 서진이도 집사 직분 줬잖아. 다 해야 된다니까. 이제 상관없어. 다 연령 다 낮춰.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기관 살리러 들어가도록 감투 달아준 거예요. 얼마든지 해라. 얼마든지 파고들어라. 내년에 집사하실 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받아. 그래가지고 제 목표는 30살 장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분위기 확 바꿔야지. 전 몰몬교 인간들이 이래가지고 막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유 뭐 혼자 가시니까 뭐 이런. 내가 주로 혼자 다니니까 꼭 나한테 말 걸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몰몬 인간들을 만날 때는 방법이 이래가지고 막 이제 일단 몰몬이 앞에 와 보이지? 딱 보면 명찰 달고 있는데 이러니까 양복 입고 다 허여멀건하게 돌아다니자 이러면은 딱 일단 전화를 꺼내가지고 여보세요? 뭐 이러면서. 아무 일 없어. 그냥 없는 전화를 지금 하는 거야. 예. 뭐 이러고 있으면 말 안 걸거든. 꼭 말 걸어. 내가 몇 번 대화를 해봤는데 말이 전혀 안 통하니까 제가 그런 이제 악한 수단을 쓰는 거죠. 혹시 신천지가 다가온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개발했는데 아직 안 써먹어봤는데 이번 주에 혹시 만나면 써먹으려고. 이번 주에 만났는데 딱 우리 저기 뚝섬에 다락방으로 갔더니 이 신천지 2인 1조가 나한테 딱 덤벼드는 거야. 이래가지고 아, 저기요. 뭐 요즘 어디 가세요? 뭐 이래가지고 바쁜데? 뭐 이래서 바빠요. 그랬더니 아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신천지지 뭐 이랬거든요. 반말로 신천지지 뭐 이랬더니 막 자기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안색이 변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갔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뚝섬역 앞에서 뭐 전단지를 나눠주길래 나는 전단지 나눠주면 무조건 받거든. 알바하는 사람이 힘드니까 내가 갈 때 받고 올 때 또 받아. 이래가지고 뭐 버리는 거야. 내가 버리는 거 어렵지 않지. 한 장 나눠줄 때마다 몇 원씩 될 건데 이게 추운데 고생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알바인 줄 알고 받았는데 신천지였어. 신천지 전단지였어. 이래가지고 딱 받자마자 펴니까 신천지. 에? 신천지네? 뭐 이래가지고 막 웃었다니까. 지도 웃고 나도 웃고 이래가지고 병신 뭐 이러면서 막 웃었다. 예, 이번 주부터는 그러려고요. 신천지? 이만이 죽고 나서 나한테 오세요. 이만이 죽고 나서도 이 소리 할 수 있으면 나한테 오라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그 인간이 교주가 오늘 내일 하거든. 죽었는데도 죽어도 변명은 다 있어 인간들이. 근데 일단 지금 교리로는 안 죽는다야. 신천지 교주 이만이 죽을 리가 없다. 일단 그게 지금 교리야. 일단 죽고 나서 또 뭔 변명을 하는지 그때 가서 보면 돼. 하여튼 사기꾼들이 많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만 악한 소리들을 하는 인간들이 쫙 덤벼들고 있는데 그중에 저 몰몬이잖아요. 그 몰몬 애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교리 자체가 말도 안 돼. 일단 여러분 나중에 뭐 이런 지금 뭐 그 얘기를 다 할 시간이 없잖아. 근데 그 명찰에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장로라고 써 있어요. 저 어린 애들이 다 장로예요. 20대 장로. 22살, 23살인데 장로. 자기 있는 나라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걔들을 무조건 뽑아가지고 장로로 세우고 선교사로 1년 동안, 2년 동안 현장에 있게 만든다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 진짜. 그렇게 가서 그 나라의 아주 전문가 돼버리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진짜 선교하도록 앞으로는. 그래서 30세 장로 나와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래서 올해 그 작년 50주년 임직식 때 교역자들끼리 추천을 몇 명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을 이 청년이지만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로로 뽑아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막 좀 아닌 거야 분위기가 아니었어 이래가지고 안수집사로 명단을 수정해서 올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 그러면서 막 말 부탁을 드렸거든. 아 충분히 현장을 바꿀 수 있고 지금 안수집사님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좀 너무 중요한데 안수집사로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더니 에이, 이 사람아 결혼을 안 했잖아 뭐 이러면서 뭐 이러시더라고. 결혼은 하고 와야지 이러면서 결국 화살은 나한테 돌아와. 자네는 언제까지 결혼 안 할 건가 뭐 이래가지고 다시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 내 무덤을 내가 파고 있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제 불루를 품고 칼을 가는 기분으로 여러분 중에 서리집사를 세운 거예요. 앞으로 중직자 세울 것이다. 모든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 전도의 문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현장을 선교의 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 당장 우리 고은 집사님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 많이 있죠. 우리도 있습니다. 선교의 문이다. 또는 외국인 사명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다문화 제3세계 제3문화 렘넌트 그죠? 요 사람들을 선교의 문으로 그러면서요 나의 업을 두고 25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찾아내도록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서밋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서밋 아닌 것 같다? 괜찮아요. 지금 당장 많은 응답 없는 것 같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10% 안에 들어갈 것 찾아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1% 안에 들어가는 응답을 어느 날 주실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치유, 서밋, 올해 주신 단어인데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청년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실현시켜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업, 이것을 가지고 서밋으로. 나에게 안 되고 있는 것, 세상에 안 되고 있는 것, 교회에 안 되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치유.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특히 청년들은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뭘로 가야 되느냐? 답을 줘야 돼요. 안 되고 있는 게 많죠. 보일 겁니다.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투덜대면 루저가 돼요. 그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답을 주고 살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죠. 이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서밋으로 세우실 것인데 이제부터는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무도 못 가는 곳을 가게 될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죠. 안 보이니까. 못 가니까. 못하니까. 자기들이 못하는 것 못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모든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은 우리 전도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는 날,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 희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담고 있는 희망이 그거예요. 소망이 그거예요. 렘넌트가 일어나서 중직자가 되는 그날, 렘넌트가 일어나서 목회자, 선교사가 되는 그날, 렘넌트가 일어나서 현장의 전문인으로 서는 그날, 그러면 교회는 뒤집어질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겠죠. 여러분은 치유 선교사입니다. 서밋 선교사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 메시지 마무리하면서 요 얘기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뭐라고 하셨죠?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왜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최고로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24로 들어가서 치유 선교사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그 권능 가지고 25 서밋 선교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안 되는 것,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 도전하고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문으로 보고 파고 들어가서 서밋으로 살려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을 성공시키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갱신의 역사, 치유의 역사, 서밋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깊은 기도 속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